예,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중2인데 넌 아직 어른이 아니라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예, 지난주부터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라는데 또 어른이네. 한 몇 주 더 와봐. 많은 설교가 있는 날도 있겠지. 체크해봅시다. 지난주에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또 제가 몰랐는데 나이 제한이 35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청년이란 기분으로 살았는데 나라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면 3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35세.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남의숨께 소개할 때 저는 청년 중심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까지만 그 말이 가능해요. 저희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지금 84년생 35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드디어 장년 중심 교회가 됩니다. 저는 장년이 와야 장년 중심 교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장년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이란 말보다 장년이란 말은 좀 무겁습니다. 왜요? 청년은 비판하는 입장이고 장년은 비판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청년은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년은 그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장년은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요. 청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작년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나이에요. 작년은 사실 좀 무거운 나이입니다. 다른 말로 어른이죠. 청년까지는 어른에 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어른을 경험했던 기억과 나쁜 어른을 경험했던 기억. 그리고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그쵸? 10년 정도 돼 보니까 예전에는 특별히 내가 나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나쁜 어른이 되더라고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어른이에요? 나쁜 어른과 좋은 어른을 다루는 키워드 4개를 찾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키워드가 완고한, 무능함, 이기적인, 의존적인. 이 4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나쁜 어른의 특징은 완고함, 무능함, 이기적인, 의존적인. 이 키워드가 좋은 어른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완고한 건 무엇이죠? 완고한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완고한 사람은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항상 그쪽 사람들이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 가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그 얘기가 전달되자면 화내고. 그렇죠? 이게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좋지 않은 어른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어떤 어른을 경험하셨어요? 완고한 어른을 경험하셨죠.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꼰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꼰대들께서 잘못된 말씀을 너 막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꼰대들께서 편협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인즉슨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안 맞는 말이죠. 지금에 적절하지 않는 말이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어른의 특징은 완고함이에요.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생각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를 이해할지 모르고 상대방의 내 얘기를 이해할지 못하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경험하실 때도 있고 경험하실 때가 있죠. 부모님이시고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이 공부밖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계속 그 얘기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 때는 어떻게 이랬고 열심히 잘하셨죠. 근데 지금 꼭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 계속하면 이제 완고한 느낌이 드는 거죠. 좋은 어른은 어떻겠어요? 좋은 어른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어른이라는 평가를 듣죠. 아, 이 사람이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어느 위치에 들었는데도 귀 기울일 줄 알아. 내 말을 이해. 내 말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얘기할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똑같은 정답을 무슨 말을 하든 같은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는 얘기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안 좋은 어른의 특징은 뭐예요? 무능함입니다. 슬프지만 그래요. 어른인데 이 선배님은 10년 차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1년 차 같아. 일을 못해. 근데 이 10년 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에선 이 사람이 일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로 짜놨어.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못해. 그럼 그게 어디로 흘러와요? 나한테 흘러오잖아. 이 사람은 되게 열린 사람인데 좋은 어른은 못 돼요. 아, 좋은 분이야. 이 팀장님 너무 좋은 분이야. 내가 교회에서 만났으면 사랑했을 뿐이야. 근데 팀장으로서의 조직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제는 좋은 어른일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알겠어.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사실 좋은 어른이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려면 좀 유능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날만큼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위치에서. 아니면은 그 위치를 좀 내려오고 좀 아래 서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유능해야 돼요. 좋은 어른은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할게 하고 자기가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좋은 어른이 돼요. 좋은 어른의 세 번째 키워드는 이기적, 이기성. 막 똑똑해. 다 이해해. 유능해. 근데 겁나 이기적이야. 지 것만 딱 챙겨. 이런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유, 쪽쪽 빨리죠. 그쵸? 차라리 무능한 게 나아. 그치? 차라리 그냥 완고한 게 나아. 완고하면 그냥 회식 자리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몇 번 해드리면 되고 무능하면 왜 저래 하고 그냥 그것 좀 제가 처리하면 돼요. 근데 똑똑한 애가 유능한데 이기적이야. 그러면요. 나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날 열심히 일을 시키고 내 업무 파악 다 하고 근데 이익은 자기 성과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렇죠. 되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느끼셔도 이렇게 밖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 그렇지라든가 이게 한국 문화에 안 맞으니까 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쪽쪽.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의 근간은 이타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리더는 이기적인 어른은 좋은 어른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이분이 너무 똑똑해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 이기적이지도 않아. 이타적이야. 그리고 유능해. 그런데 아침에 본인이 우울하면 그날 사무실 분위기 끝이야.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으로 주체적이지가 않아서 자기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분 기분이 오늘 내 하루를 결정해.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어른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엄마 너무 똑똑해. 내 얘기 잘 이해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타적이야. 근데 엄마 오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결정돼. 그럼 그거는 이제는 좋은 어른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 사고적으로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의 선명한 주관이 없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얘기면 저라서 3개월 동안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어디서 딴 얘기 듣고 하면 3개월 뒤에는 또 막 다른 방향으로 막 이러면 힘들어요. 사실 되게. 아, 자기 생각이 없구나.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경험해요? 안 좋은 어른을 경험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있으면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안 좋은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속이 좁아질 것 같아요? 넓어질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속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 생각이 굳어질까요? 내 생각이 개방될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되게 독립적으로 주책이 될까요? 내가 또 마음 약해서 의존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냥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완고해지고 무능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의존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음을 먹고 나를 잘 가꾸어 나간 사람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타적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고가 넓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유능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주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어른이 되려면 굉장히 큰 결정이 필요해요. 이미 꽤 오랫동안 어른이셨던 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좋은 어른인지. 내가 좋은 어른인가. 이제 어른의 초입에 서 계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어른입니까? 청년의 시기는 끝났어요. 세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미 여러분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상사예요? 여러분은 좋은 어른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랫사람이 피해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기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무능함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완고함에 청년 꼰대를 하고 계진 않으세요? 내가 좋은 어른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을 가지고 내가 좋은 어른이 되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어른이 아닌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지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좋은 어른이 아닌 내가 직장에서 위치가 높아지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좋은 어른이 아닌 내가 부모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좋은 어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어른이 되려고 고민하셔야 돼요. 한번 취약점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는데 취약점 뭡니까? 완고함, 무능함, 이기적인 의존성. 아, 본인은 힘드시죠. 근데 전 뭔지 알겠죠. 나 여기서 어른이잖아. 딱 보니까 몇 번? 1, 2, 3, 4. 말하지 마요. 나 어제 생일이었어. 오늘 하면 안 돼. 아함 얘기를 할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객관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악의 레벨을 갱신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까지 악하다면 여로보암, 쟤는 여로보암처럼 악해. 그래서 이제까지 악의 어떤 랜드마크 그 브랜드 이미지가 여로보암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합이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쟤는 아합처럼 악해.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연 사람이에요. 창조자예요. 선구자예요. 악의 선구자. 그럼 아합이 왜 악했나? 어떤 부분이 아합의 악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아합의 악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합만을 순수하게 주인공으로 다뤄서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어떻게 악한 사람인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왕궁 곁에 조금 전에 쓴 본문을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왕궁 곁에 뭘 만들고 싶었어요?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가닉이 꽂혔나 봐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왕궁에 채소가 없지 않았을 텐데 왕이 그렇게 채소밭을 고민하는지 하여튼 내가 가장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채소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꽂혔어요. 근데 이 도시 구조상 이 왕궁 바로 옆에 채소밭을 만들 수 있는 터가 나봇의 포도원 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내가 사서 포도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봇한테 가서 굉장히 관대한 걸 했어요. 이 포도원을 줘. 그러면은 네가 어디를 고르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더 좋은 포도원. 더 넓은데 더 양질의. 그리고 돈으로 원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서 줄게. 그냥 굉장히 관대한 제안을 한 거죠. 그냥 가서 뺏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봇이 전혀 다른 기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분배받아 주신 땅을 내가 왕에게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라면서 분배받은 거,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 나봇이 고백했어요. 이게 돈으로 얘기하면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실망하죠. 실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요. 대답하기를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 뭔 줄 알죠? 근심하고 답답하고 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누워 있는 거야. 이거 알잖아. 하고 누워서 밥 안 먹어. 이런 거. 여러분 회사에서 막 상처받으면 그리고 뭐 사회에서 열받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와서 밥 안 먹어서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합이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합의 영원한 사랑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게 얼마나 아합 입장에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내가 응 하고 삐져 있으면 막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와서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와서 아내가 와서 왜 무슨 일인데 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자세히 얘기하는지 몰라. 6절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나부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꿔 주거나 만일 내가 저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잘해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다. 나봇이 왜 안 준다고 얘기하는 다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글쎄 나한테 안 준대. 내 포도원을 주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나한테 안 준대는 거야. 그랬더니 이세벨이 여자 잘 만났죠. 그렇죠? 아합 입장에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사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뭔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이세벨이 다스려요. 아, 왜 그걸 직접 처리하려고 그러셨어요? 지금 왕이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시나요? 제가 다스리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아합 입장에선 이런 부인이 없어. 저는 너무 막 인생의 사랑이야. 내가 침대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부인이 와서 왜 밥을 안 먹어? 그럼 내가 이렇고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네가 살았니 내가 살았지. 다 처리해 줄게. 남자 여자 바꿔봐.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뭐 세상 사는 거 힘들어하고 삐져가지고 집에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서 네 인생 네가 살았니 내가 살았지. 회사 당장 때려쳐.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합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부인이야. 이세벨은요 깔끔해요. 나봇이 안 팔아?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 나봇에게 보내? 나봇이랑 말 섞을 이유가 없어. 나봇이랑 왜 말을 섞어? 편지를 딱 보내요. 거기 그 지역 장로들에게. 야, 나봇 재판에 붙여. 그 다음에 증인 두 명 세워서 걔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죽여버려. 그리고 끝나고 보고해라. 편지 한 장으로 끝내요. 이세벨이 딱 아합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편지 한 통 썼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싹 정리가 됐죠. 연락이 와요. 나봇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은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와서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걸 듣고 곧 일어나. 이때까지 누워 있었나 봐. 밥은 먹은 것 같았는데 계속 일어나라는 표현이 반복돼.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찾아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표현해요. 이게 오늘 나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악해요? 아합의 악함 핵심이 뭐예요? 아합이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겠어 뭐 이래요? 내가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세상을 만들이라 뭐 이래요? 아니에요. 아합은요 악의조차 없어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여로보암은 악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난 이렇게 해야겠다. 아합은 악의조차 없어. 여러분 아합이 나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먹었습니까? 아니요. 아합스러운 느끼기에는 나쁜 마음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나 오가닉 채소밥 만들고 싶어. 이게 나쁜 마음이야? 제가 안 준대. 너무 짜증나. 나 침대에서 안 일어날 거야. 밥 안 먹어. 이게 나쁜 마음이야? 근데 내가 제일 친한 애가 왜 그런 데 가서 걔한테 막 욕했어. 이게 나쁜 마음이야?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걔가 죽어서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대. 너무 좋겠다. 나 이제 채소밥 만들어. 이게 나쁜 마음이야? 아합 입장에서 느꼈을 땐 아합의 중심엔 뭐밖에 없어. 나는 무공해서 먹고 싶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는 자기가 왜 나쁜 사람이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내가 나봇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없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해맑은 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의 레벨이 갱신된 거예요. 아합이 어때요? 첫 번째 완고하죠. 완고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나봇에게 가서 채소밭을 포도원을 팔라라고 얘기했는데 왕이시여 나라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땅 그렇게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 네 말이 맞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아,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봇한테는 그 아합한테는 나봇의 스토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나봇의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얘기 아니야. 끝. 그냥 완고예요. 자기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아합은 무능하죠. 아 가끔은 이세벨이 나. 틀린 얘기지만 가끔은 이세벨이 낫지 않아요? 이세벨은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 그게 나쁜 짓이라도 그렇지. 근데 아합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원해. 내가 채소밭을 원해. 근데 채소밭을 원하는 게 좌절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침대 가서 들어눕고 밥 안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채소밭을 포기할 건지 다른 채소밭을 알아볼 건지 아니면 나봇을 설득할 건지 나봇을 죽일 건지 하여튼 자기가 그럼 어떻게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른이면. 근데 아니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애예요. 가서 침대 그냥 누워서 나는 밥을 안 먹어 에이 이러고 있는 얼굴을 돌리고 누워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봇은 무능해요. 세 번째 나봇은 이기적이에요. 아니 나봇이란다. 아합은 이기적이에요. 아합이 왜 이기적이에요? 아합은요 나봇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봇이 왜 그 포도원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합한테는 안 보여요. 내가 이 포도원을 얻게 되는 순간 나봇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합에겐 안 보여요. 왜? 나만 보이니까. 그렇죠?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는 뭐예요? 아합은 의존적이죠. 아합은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세벨에게 완전히 의지되어 있어요. 주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뤄가지 못해요. 이세벨이 위로해줘야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주체적으로 자기 환경을 다뤄가지 못해요. 이세벨에게 완전히 의존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합의 문제는 뭐예요? 아합이 애라는 게 문제예요. 아합은 악인이 아니에요. 아합은 애예요. 그런데 어른의 나이가 됐고 어른의 자리에 섰어요. 어른의 나이에 돼서 어른의 자리에 선 애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야합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채소밭이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돌아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른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어린 아이인 상태에서 어른의 껍데기만 갖게 되면 내가 세상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되지 못한 부모가 아이를 불행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지도자가 국가를 불행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직장 상사들이 사회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례 중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상사가 어린아이일 때예요. 세상을 되게 불행하게 해요. 그러니 내가 어른인지 돌아보시고 어른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요즘엔 어린아이인 게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아, 나는 철들지 않을 거야. 난 물들지 않을 거야. 난 어린아이인 상태로 남아있을 거야. 그럼 집에 있던가. 밖에 나서 돌아다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니에요. 큰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계속 청년이다. 난 죽을 때까지 청년이다. 난 계속 아이다. 그게 마치 순수와 열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얘기가 너무 과장되고 포장돼서 우리가 어른이 되려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될까요?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결단만 한다고 되나? 내가 오늘부터 어른하자. 나 오늘부터 어른하겠어. 난 어른이야. 그럼 어른인 척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왜 애인지.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경험적인 이유예요. 경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여야 하는 게 맞죠.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돌봄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돌봄받을 권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는 아이를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애는 뭐만 하면 돼요? 애는 울기만 하면 돼요. 언제? 그냥 배가 고플 때, 잠이 올 때, 지루할 때, 답답할 때, 문득. 근데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숙제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공은? 엄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캐치를 해야 돼. 얘가 지금 배가 고파 오는 건지, 그렇죠? 배가 고파 오는 건지, 잠이 와서 오는 건지, 답답해서 오는 건지. 배가 고파 오는 거면 이걸 먹여줘야 되고, 잠이 와서 오는 거면 이렇게 재워줘야 되는 거고, 얘가 답답해서 오는 거면 들고 얘를 좀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가 배가 고파 우는데 아빠 계속 던져. 그럼 애는 그 정점에서 까르르 잠깐 웃지만 곧 다시 짜증이 나죠. 그렇죠? 애가 지금 답답해서 우는 건데 계속 뭘 먹여 놀아줘야 되는데 그럼 애는 계속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들이 무능한 어른일 땐 어떻게 해? 민정이 그런 거 안 했나? 엄마들이 무능한 어른일 때는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말을 해! 이래가지고 아 뭐가 뭘 원해? 말을 해! 모르겠는 거야. 얘가 뭘 원하는지 처음엔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임상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돌봄받는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 시절까지는 돌봄받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돌봄의 방식은 달라지지만 이 돌봄을 충분히 받으면 자연스럽게 괜찮은데 만약에 너무 빨리 돌봄이 끊어졌을 때 어우 얘는 애가 어른 같아. 너무 빨리. 6살인데 막 어머니 식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 개구. 너무 빨리. 얘는 너무 어른스러워. 난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되게 든든한 아들이었어.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돌봄이 끊어지고 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려야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봄 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표출돼요? 다른 곳에서 표출되죠. 이런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가, 애인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돌봐주길 바래요. 동등한 관계인데 거기는. 거기선 더 어려운 건데 부모가 못 준 돌봄을 주길 바래요. 돌봐주길 바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이런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사회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요. 쉽지 않은 건데. 사회가 나를 돌볼 의무가 있고 난 사회에서 돌봄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뭔가 이곳이 나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 유능한 사람이지만 유아적으로 그곳에 행동하겠죠. 그럼 돌봄이 더 안 오죠. 그럼 이 사람 마음에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아이의 마음이 남아있죠. 그럼 그런 행동들을 계속 유지하겠죠. 근데 나이는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내가 다른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그냥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지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인생은 불꽃놀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꽃놀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뭐,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저는요, 이 수십억 년의 우주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우주쇼 같은 존재, 이런 DNA 조합은 다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인간은 DNA 조합이고, DNA 조합이 한 100년간 유지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잖아요. 70년 지나면 헨리 혜성도 돌아오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쳐다보는데 나라는 우주쇼는 다시는 안 생긴단 말이야.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특별함을 입증할 필요 없어. 난 이미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랑 이 100년은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러니까 이 불꽃놀이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순간. 여러분 불꽃놀이하는데 땅 쳐먹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목이 아파서 다 하늘을 집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불꽃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사회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되게 주체적이고 자유롭겠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왜? 여유가 없잖아, 여유가. 불꽃놀이라는 건 한순간. 내가 불꽃놀이 쳐다보는데 옆 사람이 길 물어봐. 그거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대답? 아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건 예의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한순간인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길을 물어봐.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죽기 전까지 다 해봐야 되는 버킷리스트. 그걸 이루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적이고 그걸 방해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루 있겠죠. 세 번째, 사고방식이나 개인적 경험 없이도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설교했죠. 욕망은 다루어 가야 되는데 욕망을 다루어 가지 않고 추구할 때 아합처럼 채소밭을 갖고 싶을 때 채소밭을 갖고 싶은 게 맞아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든 채소밭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 욕망이 다루어짐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 기준이 돼버릴 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미쳐버리겠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 왜? 내 원함이 내 기준이니까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부당하고 불이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람도 어른이 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거나 내 욕망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거나 내가 어린 시절에 일정한 경험들로 축적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내가 어른됨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루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그건 내가 모르지. 어떻게 다루어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숙제예요. 왜요? 케이스마다 처방이 달라요. 케이스마다. 여기서 설교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결단 이런 거 해봐야 안 돼요.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축적된 결여가 있는데 이런 이기적인 것 뭐 넌 잘못된 사고만 이거 안 돼요. 그럼 상처만 되고 사람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됨의 이슈가 있다면 일단 부모님이랑 거리를 두세요. 같이 살면 집에서 나오시고요. 전화도 좀 뜨문뜨문하시고 카톡도 좀 씹으시고 내가 나에게 부모여야 하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아이처럼 날 대하고 있으면 내가 내 부모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A짓을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나이가 되기 이전엔 부모를 향한 돌봄을 좀 멈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마음에 드나? 중이? 엄마가 뭐 자꾸 시키면 내가 엄마를 돌볼 상황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그냥 뭔지 모르겠어 생각해봐 한번. 그렇죠? 허를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어른 되면 첫 단추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 거리를 두셨습니까? 그럼 좋은 관계를 꾸려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다른 사람 의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케이스에는 누군가 의존하는 계기를 만드십시오.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의존하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내가 좋은, 나에게 부모적인 경험을 해주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내가 좀 의존해도 받아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불건강하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좀 더 쉬어주세요. 누가 나를 안 돌봐주면 일단 내가 나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요. 대응 방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건 상담을 받아보세요. 난 잘 모르겠으니까. 대응하셔야 돼요. 거기서 단순하게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걷다 대고 나를 막가 이 욕망에 빠진 죄인아 이러면 서로 힘들어져. 그러지 마. 개인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섬세하게 풀어나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 근간이 불꽃놀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처방도 달라요. 일단 책을 좀 적게 읽으세요. 여러분 세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책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읽으시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다독하는 것 같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한쪽 라인의 책이라고 하면 그만 읽으세요.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제가 다른 책들을 읽으세요. 그래야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전제가 같은 책들을 반복해서 읽는 건 히틀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전제가 다른 책들을 읽어야 다독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한테는 은혜가 아니라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하셨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배우셨습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기본 가치관이 다시 재조정돼야 돼요. 불꽃놀이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꽃놀이를 대전제로 신앙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어느 지점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상담이 아니라 공부예요. 공부도 돼 있어. 상담도 돼 있어. 좋은 부모였어. 그리고 공부도 잘 받았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욕망의 사람이야. 난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 죄인이라 그런 거니까. 그건 죄성의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주제예요. 그걸 상담처럼 나이브하게 공부처럼 그냥 어떤 지성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상에 앉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내가 이슈가 있으면 그건요 집 밖에 나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 집안에서 혼자 안 돼요. 집 밖에 나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시고 좋은 데 가시고 맑은 거 보시고 집 밖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책상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밖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책상에서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욕망의 문제는 그럼 무릎 꿇으세요. 그럼 밖에서 해결 안 돼요. 책상에서 해결 안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욕망이라는 이 원함 자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채소밭이 갖고 싶었지? 왜 채소밭을 못 가지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지? 이 뿌리가 뒤집어지려면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뭐만 같겠어요? 두 가지만 같죠? 아니, 세 가지가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어른이 되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어른이 되려고 결정을 우리가 안 해요. 왜? 애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아합이 편해. 이세벨이 편해. 아합이 편해. 이세벨이 편해요. 아합은 채소밭 갖고 싶다 하고 집에 가서 밥만 안 먹으면 채소밭이 생겨. 세상 편하지. 여러분 아합의 인생이 현대적인 가치관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니겠어요? 아합 입장에서 이세벨이 인생의 사랑이라니까?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죽었어요. 아합처럼 사는 게 비참하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합이 편해요. 이세벨이 불편하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진짜 불편했지. 아합이 이러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7년 가뭄을 선포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까마귀 갖다 주는 걸 먹었어. 이거 뭐 자꾸 이거 아름답다고 하는데 난 이게 나는 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가 입에 뭐 물고 온 음식 먹고 이런 거 난 별로 약간 난 비유가 안 좋아서 이거 하루 종일 뭐 했을까? 엘리야는 엘리야가 행복했을까? 이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아합이 행복해. 아합처럼 살고 싶어.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물 선포하고 수풀에 들어가서 막 까마귀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먹다가 그러다가 사르바 가부네 집에 가서 이제 가부한테 눈치 보면서 얹혀 살았는데 그 집 애가 죽었다고 갑자기 그 가부가 나한테 야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애군이 꼈잖아서 나 또 욕해. 그러니까 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내가 또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얘를 좀 살려주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빌부터 살 텐데 또 해서 걔가 겨우 살았네. 그래서 살아서 받은 은혜가 뭐야? 그 집에 계속 빌부터 살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7년 만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네가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막 이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네. 7년 동안 안 왔던 비가 내렸어.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이 아합은 의존적인 애니까 이 아합은 막 뛰어가서 이세벨 나 신기한 거 봤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많이 신기하셨어요? 피곤하셨으니까 방에 가서 쉬세요. 엘리야한테 전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요. 이세벨.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죽여버리려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뭐 하지? 채소밭에 가세요. 오가닉 좋아하시잖아요. 행복하나. 그 시간에 엘리야는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날 죽이소서라고 그래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죽이더라고. 누가 어른이야? 누가 행복해? 어떻게 살아야 돼? 한 시대를 사는데 내가 엘리야로 지나가야 돼. 아합으로 지나가야 돼. 이세벨로 지나가야 돼. 엘리야처럼 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 아합의 편안함에 겁나 부러워. 아니,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출발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 아니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니까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개인사 어떤 정서 유치에 서 있는지 어떤 욕망 유치에 서 있는지 어떤 사고 유치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몰라요 여러분. 전 그런 거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알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게 진짜 경험적인 이슈인지 욕망 이슈인지 내가 이게 사고 이슈인지 내가 나를 찾아내야 되고 그 포션을 잡아서 내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를 찾아가야 돼요. 조언을 들으셔야겠죠. 책도 읽으시고요. 예배 들으셔야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 주체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가 두 번째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른짓이에요. 이 문제를 들고 누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또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어린이 같은 게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중에 가르쳐주면 그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찾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운이 좋으면요. 운이 좋으면 부모가 여러분들의 돌봐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타인의 돌봄으로 극복할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고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은 몇몇 사람의 얘기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못 줬던 돌봄을 누가 줍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줄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을 경험해서 해결하셨던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감사하세요. 혜택 받으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 그 돌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핀란드나 그쪽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독일에 사는 친구랑 잠깐 연락했는데 걔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사회가 나를 돌봐준다? 한국 사회에서 나아지고 있지만 단기간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럼 계속 어린아이처럼 지내야 되나? 그냥 그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에 뭐가 들어가요? 너희가 어린아이란 게 들어가죠. 근데 고아는 어린아이인데 자기 인생을 혼자 해결해 가야 되는 아이고, 그렇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이 정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같이 풀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개인의 경험들이 있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결단하거나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뤄주실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해주실 거예요. 돌아봐 주실 거예요. 제 정서적인 결여도 있겠죠. 저희 부모님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못돼 먹은 사람이라 제 정서적인 결여가 있어요. 녹음되고 엄마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결여가 있어요. 근데 제 그 결여가 표현되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개인의 면을 많이 익스큐즈 하시는 분이세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일반적인 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뤄가셨던 부분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건 내 프라이빗한 거라 못 나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불꽃놀이하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있으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게 파십시오. 여러분 10대 후반부터 그 사고방식이 계속 물들어요. 인생은 신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 물들어지는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바닥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과 영화와 경험 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말씀의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유연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유연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 번 숙제를 냈는데 안 하더라고, 애가.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성도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한테 일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그 욕망을 여러분들의 욕망을 풀어주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느낌 되게 좋은데 내가 여러분 둘 다 경험해보지 않아요? A를 너무 하고 싶어서 채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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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막상 채소밭을 가졌는데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내가 이거였나?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채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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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왜 그렇게 채소밭을 갖고 싶어 했지? 그게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뭐 같아요? 진짜 자유가 뭐 같아? 채소밭 채소밭 욕망의 사람처럼 다루기 쉬운 사탄의 입장에 다루기 쉬운 사람 얼마나 정말 얘는 그냥 얘가 어떤 뭐 재능이 있건 은사 있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채소밭 이러면 막 채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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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다음에 채소밭에서 좀 허탈해. 근데 포도밭 하면 또 포도밭 그렇게 아파트 사러 뭐 결혼하러 뭐 외모 꾸미러 그렇게 서너 번 뛰어다니면 인생 끝나. 그럼 인생 끝나요. 그렇게 그러면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망치는 방법은요 기회비용을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애가 이거 몇 번 흔들면 그러고 사라진다니까. 전성기가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욕망을 정말 자유한 게 이게 그 욕망을 다루어가는 게 자유지 욕망을 성취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오늘 설교 요즘에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싸한 설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은 따뜻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주 요괴배 설교하고는 우리 수진자매한테 감성팔이 한다는 설교까지 들었고 내가 수진자매가 감성팔이 한다. 내가 정말 그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내가 그치 수진아. 내가 수진이한테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은 좀 싸늘하게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에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저한테도 청년부 감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청년 때 만나서 나도 청년부 목사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에요. 되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포도밭을 사지 못했다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내 유일한 대안이던 시기가 끝났다고요. 좋은 어른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좋은 어른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어른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완고함과 무능함과 이기성과 의존성을 넘어서 내가 어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네 가지 문제가 풀려져 나가서 내가 좋은 어른인 게 내 자신이 좋고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정말 좋은 어른이고 싶습니다. 내가 완고해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아 예예 그렇죠 그렇죠 라고 내 얘기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 사람들이 사실 내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존적이어서 누군가한테 자꾸 내가 기대서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는 거 어른인 척하는 거 말고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마칩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도 자기가 미숙했던 때 했던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 자기가 지금 장성한 자가 세어서 보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장성한 우리 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진짜 마칠게요. 전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 글자 지는 이라는 두 글자가 흘러갈까 봐 나 어른인데 그래 그렇게 목사님 참 좋은 어른은 아니지 이럴까 봐 이렇게 할게요. 저도 10년 차라 좋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저도 나이 먹으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그냥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좋은 어른이 돼보려고 해봅시다. 저도 그럴 테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결혈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함께 여기서 여러분 또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서 잘하는 것과 어른으로서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를 지어 주님을 보기에 따르네 같이 찬양하실 텐데 그것이 어른스럽게 살아가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여유가 있어야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저도 주여 제 두 발로 서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어른으로 서기에 부족합니다. 이 자리가 버겁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고백했던 엘리야처럼 주님 못하겠어요 나 이제 차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앞에 어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돌봄이 우리를 아이로 남게 하신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한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 주는 이 세대의 생각에 빠져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주여 이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불꽃놀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욕망에 매여 내가 채소밭 갖고 싶은 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채소밭이 없어도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채소밭보다 더 귀한 걸 주셨다는 것도 가르치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욕망을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에게 선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가장 싫은 것은 아합처럼 편안하게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엘리야 같더라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한 세상 걸어가고 싶사오니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 내가 아이이나 하나님 앞에서 장성을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